에스겔 28번째 생수의 강은 흘러서 에스겔서 47장과 48장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환상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마지막 환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강림한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신약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놀라운 역사가 잠시 일어났던 것은 장차 이루어질 천국의 모형입니다. 아직 우리가 천국에 오진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성전에서 스며나오는 물이 점점 늘어서 강변의 나무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죽은 바다로 들어가, 여러분 죽은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고기들이 다시 살게 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자, 사진. 네. 저 위에 있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제 강이 흘러내리는 그림입니다. 처음에는 미미하게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점점 강해져서 온 세상에 넘쳐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장차 올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겨자씨는 저렇게 작습니다. 그런데 겨자가 자라면은 저렇게 큰 나무가 됩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은 겨자씨 하나같이 작으나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 밑에서 물이 조금씩 스며나오는 것 같아도 그 스며나온 나무이 점점 큰 강이 돼서 우리가 건너가지 못할 강 정도로 큰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에 동쪽을 행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대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부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묶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질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칠면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칠면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칠면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칠면하시니 물이 내게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될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이미 건너지 못할 강이요.
아멘. 자, 에스겔 눈앞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풍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성전 문지방 밑에서 스며나오는 물은 점점 늘어나서 강이 되어 흘러가는데, 점점 그 양이 많아져서 결국은 사람이 건너지 못하는 강이 됩니다. 사진도 있죠. 네. 하나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Water of Life 혹은 Living Water라고도 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수의 강가의 나무들은 생명의 물로 열매를 맺는데, 1년에 한 번 맺는 게 아니고 매달 새롭게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런 장면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얻더라.
아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예루살렘 성전, 새 나라 새 땅에 대해서 말씀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변화의 근원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에 있는데 이 나무 열매와 잎사귀는 모든 그 약재들에 대해서 우리 육신의 병도 치료하고요. 또 우리의 상한 마음, 또 우리 시들은 우리 인생까지 치료를 합니다. 성소에서 시작된 이 생수는, 리빙워터는 이 성전 넘어 죽음의 바다까지 도달해서 성전담 넘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생수의 강물이 미치는 곳에서 우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부르심이 이 황폐한 세상에다 생명을 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이웃의 삶을 변화하게,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에스겔서 4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리고 이 강이 이르는 강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라바는 요단 계곡, 요단 계곡은 요단 강입니다. 요단 계곡으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요단 강이 됩니다. 아이 이름이니까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바다는 죽음의 바다라는 사해를 말합니다. 강물이 요단 계곡으로 흘러 사해 바다로 들어가서 이 죽은 바다 사해를 살리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해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세상을 상징합니다. 아주 짭니다. 사람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이 다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의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이 흘러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냥 두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해바다에는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아시죠? 썩지 않게 하는 거. 각종 더러운 것이 다 내려오지만은 소금 때문에 썩지도 않아요. 아주 이상한 바다가 됩니다. 사진 준비해 주세요. 저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저기 소금입니다. 저 절벽 밑에 있는 게 저렇게 소금이 붙어 있는 게 사해입니다. 물이 흘러나가는 곳은 없고 저희가 산악지대입니다.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에 물은 증발하는데요. 그러면 남는 게 소금이에요. 염도가 하도 높으니까 사람이 들어가면은 가라앉질 않아요. 둥둥 저렇게 떠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아주 이상한 바다입니다. 세계 하나밖에 없는 바다예요. 근본적으로 생명이 살 수 없는 이게 죽음의 바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쓰레기는 썩어야지. 썩지 않는 쓰레기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온 세상이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나라 갔다 저 나라 갔다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플라스틱은 안 썩어요. 썩지 않는 쓰레기가 문제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그것이 바로 죽음의 바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시작되는 그 스며드는, 스며가는 그 은혜의 강물이 사회로 흘러 들어가서 바다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 세상을 치료하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고 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생수, living water, water of life, 생명의 물. 네, 성전에서 흘러 죽음의 바다, 세상을 치료하는 생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생수는 무엇일까요? 사진 보여주세요. 네. 요한복음에는 저 사마리아 우물가의 예수, 물가 여인과 그 예수님과의 대화가 기록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 눈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아멘. 여러분, 수가성 여인 얘기는 굉장히 긴 얘기지만은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물,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물은요, 마치 손기가 들어간 바닷물 같아요. 여러분,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물입니다. 자, 사진 또 봐주세요. 네, 저게 조난 당해서 구명보트에 실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조난당한 사람들이 바다를 떠더라도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절대 바닷물은 마시지 않습니다.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고 결국 갈증 때문에 죽음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 것으로 목마름을 채우려는 것은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목이 마르다고 소금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갈증만 더하게 되고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걸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조그만 아파트에 살다가 조금 큰 집을 사고 싶어서 집을 샀습니다. 그거 사면은 얼마나 만족할 것 같습니까? 한 2년, 3년 살면 좁아요. 그럼 또 큰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요. 자동차도 똑같아요. 자, 채워도 채워도 이거는 갈증은 계속 납니다. 이 세상 갈증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하는 물일까요? 갈증도 안 나는 물이에요. 왜? 그래서 생명의 물이고 water of life고 living water예요. 예수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마셔야 산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날에 있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세상은 사막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항상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찾아야 되는 것은 세상에 주는 소금이 아니에요. 이건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시는 물, 생수, water of life, 이거 마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면은 우리 배에도 생수가 흘러나오는데요. 생수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수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계속되는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생수가 뭐예요? 생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입니다. 생수는 성도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에스겔서에서 보여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은 성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작은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에 비해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그런 뜻은 성령이 우리 안에, 생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크리스천은 이웃에게 생수가 흘러나오는 작은 성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에서는, 여러분 다 교회 나오는 크리스천이고 작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배에서는 뭐가 흘러나옵니까? 민주 씨, 태욱 씨 배를 찌르면 뭐가 흘러나와요, 저기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성령이 흘러나와야 돼요. 뭐가 나옵니까? 하연 씨? 어느 배를 찔러면? 아, 아멘. 저 정답이 저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건 각계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앙 공동체로 확정돼서 확장돼야 되고 또 돼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생명의 물은 생수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소금 같은 세상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성전에 있는 문에 대해서 살펴봤죠. 황금문도 있고 사자문도 있고. 자, 우리 몸도 성전이라고 했어요. 장성전에. 그럼 우리 몸에도 문이 있어요. 무슨 문이 있을까요? 네, 마음은 좀 이따 얘기하고 육신의 몸부터 먼저 얘기합시다. 우리 육신의 몸에 무슨 문이 있어요? 여러분, 음식이 들어오는 문, 입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입입니다. 네, 또 음식물이 소화되어서 나가는 문, 이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출구가 있어요. 이게 우리 육신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제 평생을 이 입구와 출구를 관리하는데 저의 온 인생을 다 소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진대사가 잘 되는 사람은요, 병이 없어요. 아주 건강합니다. 피도 다 낫고요. 근데 이 신진대사가 잘 안 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얼굴에 여드름도 나고, 뭐 그냥 자꾸 나요. 그렇죠?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신진대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음 얘기 좀 합시다. 우리 마음에도 문이 두 개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들어오는 문,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흘러나가는 문, 문이 두 개 있어요. 한 문은 성령께로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들어오고, 또 다른 한 문으로는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다시 말하자면 은혜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생수는 세상을 치료하지만, 만약에 어떤 문인지 막혀있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향한 문이 닫혀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문은 열려있지만 세상으로 나가는 문이 닫혀있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마음에 있는 두 문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들어와서 다시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생수가 흐르는 통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흐르는 통로, 축복의 통로.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통로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마음에는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성령이 들어와 있을까요? 이거 헷갈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답은 물론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지,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교회에 출석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1년에 4번만 나와도 여러분 벌써 성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장례일이 걱정이 되고, 왜 가끔나도 이렇게 두렵고, 왜 이렇게 답답한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내가 봐도 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뭐 바이탈리티도 없고요. 기운도 없고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아직 성령이 나한테 없어서 그렇다. 천만에 맞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이 여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내 안에 들어오는 생명의 물이 잘 흐르고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잘 빠져나가고 있지 않아서 그럴까요? 네.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물리의 법칙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문이 열려 있고 세상으로 향하는 문 같이 역시 열려 있다면 생수는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는 이유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내 안에는 생수가 흐르지 않고 고여 있다면 누군가가 내 강에다가 뚝을 쌓는 겁니다. 뚝을. 뚝을 쌓으니까 물이 흐르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별게 다 보이죠? 녹조 현상은 뭐, 고기들 다 죽고. 네, 똑같은 현상입니다. 만일 내 안에 생수가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증상, 그러면 아주 답답합니다. 답답하게 느껴져요. 이유도 모르지만. 이거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깥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증발해버리고, 그러면 나는 두려움의 갈증, 세상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문을 열면서 산다면, 그리고 세상을 향한 문도 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흐른다면, 이렇게 흐름이 좋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나에게로 흘러들어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창조의 법칙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나의 자세가 낮을수록 좋아요. 하나님이 계신 저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내 자세가 낮으면 낮을수록, 즉 하나님과 나의 자세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물은 폭포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나이가라 폴입니다. 저 호수에서 저 밑으로 떨어지는데 격차가 저렇게 큽니까? 전 장관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자세가 왜 겸손하라고 얘기하십니까? 겸손하면요,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게 묻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흐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는 더 많이 받습니다. 더 많이 빨리 엄청난 폭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요, 하나님하고 거진 같아지면요, 물은 안 흘러요. 여러분 자세 낮추세요.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무릎 꿇고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네, 은혜 떨어집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끔 가다 보면 들어와요. 왜냐하면 예배하다 찬성하다 가끔 가다 보면 울컥해요. 네,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오는데 마음도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식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흐름이 막혀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은혜 받아보겠다고 이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해서 부흥해가지고 수행해 한다고 쫓아내고 예전에는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그 영적인 그 아주 영적인 현상이나 자극적인 것만 찾아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도 아주 자극적인 목사만 좋아합니다. 네. 잠금 쓰면 엎어지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나한테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꽉 막혀서 그렇습니다. 꽉 막힌데 어디서 들어오니까 물이 막혀서 들어올 데가 없는데. 자, 우리 한국교회 아주 나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훈련은 잘 돼 있어요. 이거 따라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훈련이 잘 돼 있지 않아요. 집단 이기주의예요. 이게 현대교회의 문제점입니다. 지들끼리 모여서 교회에서 지들끼리 막 그러고선요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 교회 크게 질서는 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 잔치할 생각은 흘러보내질 않아요.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고입니다. 언젠가는 그 은혜마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좋은 음식을 아무리 먹으면 뭐예요? 신진대사가 안 돼서 빠지지가 않는데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렸어도요 이웃을 향한 마음이 막혀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도 내가 받을 그릇이 작아요. 꽉 찼어요. 더 이상 받을 데가 없어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요 이웃한테 자꾸 흘러보내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저 보십시오. 처음에 시험은 하나님께서 구하기만 주신다고 했어요. 주는데 아주 넘치게 흔들도록 넘치도록 준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웃을 헤아리잖아요. 그러니까 헤아림이 내가 이웃한테 한 만큼 그대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모두 돌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람은 반드시 내 주변에 있습니다. 그게 누가 됐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 말씀이 뭡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큰일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내 곁에 있는 작은 소년한테 힘을 더해서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한테 한 것과 똑같이 취급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 우리 새 예루살렘 성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약속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환상의 성전은 사실은 바로 오늘의 교회입니다. 물론 장차 이루어질 교회이기도 하죠. 근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은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점점 강해져서 교회 문지방에서 흩음해 나는 작은 물이 아니고 우리 목까지 차는 깊은 성령의 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땐요 처음에는 발목까지 잠기지만요 점점 물의 양이 늘어나서 무릎 잠기고요 허리 잠기고 가슴 목까지 잠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꼼짝도 못합니다. 네, 전 경험이 있어요. 꼼짝도 못하겠더라고요. 네, 나를 조정하시는 사람은 조정하는 사람은 더 이상의 내가 아니고요 성령 나를 꼼짝 못하게 조정하세요. 여러분 제가 왜 목사 됐습니까? 잘 나가던 사업가가 왜 목사가 됐겠습니까? 그 나이에 제 마음대로 할지 못하니까 왜 꼼짝 못하게 만드시니까. 자, 이 성령의 깊은 물 속에 잠겨 오늘 우리 찬송했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부족한 줄만 보인다. 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찬양 작곡가 이 작사한 사람의 간증이 그래요. 부족한 줄만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바다 위에서 폭풍이 일어나고요 쓰나미가 막 몰아치고 난리가 나지만요 바닷속 깊은 곳에 성령의 깊은 물속에 잠겨 있으면요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무슨 아무리 난리가 치더라도 세상의 유혹과 유혹과 아무런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편안한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깊이 삼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부어지면요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어떤 성품까지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이웃이 가려워져요.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그냥 어쩔 줄은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혜 받은 한 각 개인에 그치지 않고요.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를 전도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샘솟듯 일어납니다. 목사가 전도라는 소리 안 해도요. 이런 분들은 전도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회 바다의 짠물이요 생수로 변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참 인생 살다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힘만 들고. 소망도 없어. 이건 앞이 캄캄해. 길이 열릴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이걸 언제까지 이 인생을 살아야 되나?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요, 내 주위의 환경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문제는 크게 남아있지만은요, 갑자기 이 세상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은혜롭고요, 그래도 살만한 것으로 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이 성령의 생수가 터졌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차서 목까지 가득 차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갑자기 활기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이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누가 무슨 교회 뭐 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가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서. 나 견딜 수가 없어요. 네, 성령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수가 나오는 것은 성전밖에 없어요. 딴 데서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은 성전인 교회에서 생수가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성전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목사 입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생수가 마르지 않도록. 근데 목사가 맨 세상 얘기 나오고 농담이 나오고, 그 생수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먹고 있다 보면요, 여러분 그 설교 듣고 웃다가요, 여러분 영혼이 점점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생수를 먹어야 돼요. 때로는 그 생수가 부담이 되기도 해요. 나를 자극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너무 듣기가 부담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생수예요. 여러분이 이거 먹지 않고 딴 거 먹으면 여러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했지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성전을 지키라는 사명을 주신 이유가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하는 이유도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교회에서는 생수가 흘러나온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곳입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가 끝나는 47장 13절부터 48장까지 하나님 백성에게 나눠주시는 그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고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역사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강의 환상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기업으로 나눠질 땅의 경계들에 대한 환상으로 이어지는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 성경 구절 두 절만 읽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7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 나는데 제리고가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의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자, 48장 29절하고 35절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제리고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입니다.
네, 자,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뭡니까? 하나님 미리 준비하셨다.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 나의 깃발. 네,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 거기 계시다. 자, 에스겔서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작은 성전이 아니고 여기 성읍이라고 나왔습니다. 성전이 아니고 동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라는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 모든 곳에 임하십니다. 이게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장소, 완성된 것, 여호와의 산마의 장소, 물론 영적인 장소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요. 요단 계곡에서 강물은 계속 흘러들어오지만은 나가는 곳이, 문이 없는 곳이 산이에요. 그래서 물은 증발해보고 소금으로 가득 찬 바다 또는 세상 또는 사람. 여러분, 짠 사람 있죠? 세상에서 이런 짠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절대 음식 먹으러 가서 자기가 내는 돈을 내는 적이 없어. 이 사람 뭐라고 그러죠? 세자로? 응? 짠돌이라고 그래요. 아, 요즘 그런 말 안 쓰나? 요즘 다 짜서 안 쓰나? 우리 때는 짠돌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수의 강이 세상에서 흐르지 못한 이유는 세상을 향한 문이 닫혀있기 때문인데요. 이웃을 향한 출구가 막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출석합니다. 근데 쓴맛만 나요. 단맛이 안 나요. 항상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급이겠죠. 여러분, 또 그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 틀릴 말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들으면 되게 재수없어. 아, 궁금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래요. 직장에 가면 어떡하느냐. 자기 자리 지키겠다고요. 부하 직원이나 다른 사람한테 절대 자기가 하는 일 가르쳐주지 않아요. 움켜쥐고 있어요. 자기 빠지면 자기 자리를 확보하겠다는 거죠. 자기 직장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겠다고. 여러분, 제가 이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이런 사람들 그렇게 자기가 움켜쥐고 있으면요, 사장이 나를 자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빠지면 내 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날 자를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들 자기 자리 시켜야 할 것 같죠? 천만에 맞습니다. 천만에 맞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다 무슨 뭐 반도체 뭐 안 팔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다 망할 것 같죠? 여러분,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망하나 안 망하나 저하고 네 개 주셨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다 대치가 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 없으면 찬양대 망가질 것 같죠? 천만에 말씀하지 마세요. 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재를 계속 받을 거예요. 자, 이게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요. 반대로요. 남에게 항상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기 거 다 줘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상하게요. 지금 자기가 가진 자리의 위치를 훨씬 넘어가는 새로운 기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세상에 일어난 일이 좀 달라요. 그렇지만은 세상도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내 걸 남한테 주면 없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주면요. 또 들어옵니다. 황금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내 이웃한테 주면요. 이상하게 그 돈이 없어질 것 같죠. 이상하게 들어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됐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됐든 영적인 것이든 물리적인 것이든 모두 포함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주면 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항상 주시기 때문에 항상 쌓여 있습니다. 항상 쌓여 있는 것을 내 통해서 받으려면요. 내가 밑으로 쫙 내려가서 그 파이프에다가 하나님이 가신 그 보물창고에다가 내 파이프를 찾고 보면요. 그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혈류병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잡았더니 예수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의 치유의 능력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물어봐요. 누가 내 옷 잡았어? 예수님 모르던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란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능력이 창고예요. 내가 밑에서 갖다 대기만 하면요,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포로가 되어서 캄캄한 절망성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 포로 이스라엘에게 말씀으로 희망을 주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 포로가 돼서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이웃,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의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그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 은혜에 가까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우리의 크리스천의 부르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물에 완전히 잠겼던 날이 하루 있었어요. 그날 제가 일기를 기록했는데, 그때 소개하면서 시로, 제가 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따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한 분은 하나님께,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이웃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여러분의 영의 문이 항상 두 문 모두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고, 여러분이 그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풍성하게 흘러보내는 사장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송하겠습니다.
주님의 파도, 이제는 아무것도 내 뜻대로 못합니다. 주님 깊은 바닷물 속에 옷까지 잠겨서 숨도 제대로 못 쉬납니다. 주님 파도 치는 대로 물결 따라 움직일 뿐,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뿐, 주님, 어찌 이런 모습으로, 주님, 이제 나를 얻어주려고, 다음 파도만 기다리는 가난한 나의 마음을 주님은 진정하십니까?
11월 1일 91년에 제가 기록한 일기인데요. 그때는 제가 주님이 저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